오늘 함께 대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 2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다윗과 그의 목자로 정했고요. 약 4개월에 걸쳐서 다윗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우리는 추적했습니다. 8월 10일에 다윗의 마음이라는 첫 메시지로 시작해서 15개의 메시지를 나누었고 오늘은 16번째 메시지로 다윗의 생애에 관련된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 이름 없는 목동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로 이름을 드러내죠.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바세바 사건 같은 치명적인 실패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비극까지 그의 인생은 참으로 롤러코스터처럼 파란만장했습니다. 이제 다윗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 모든 걸 겪은 노년의 다윗이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은 그가 노년의 마지막 생의 어떤 지점에 고백한 시입니다. 이 고백이 의미 있는 이유는 다윗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자,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는 원래 목자였어요.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국가적인 목자가 됩니다. 양을 돌보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던 사람이 된 것이죠. 고대 근동의 역사 자료를 보면은 함무라비나 이집트의 파라오 같은 왕들이 자신을 나는 백성의 목자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군위를 뽐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목자가 아니다. 나는 양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다. 왕관을 쓴 다윗이 스스로를 양으로 규정한 것이죠.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처절한 자극이자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경험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정체성 선언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목양하면서 양의 습성과 행동을 깊이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 가지 뚜렷한 속성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마지막 뭐요? 어리석은.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어리석은 연두어 양이에요. 자신이 연두어 양임을 철저하게 다했음 깨닫습니다. 바세바의 목욕하는 여자가 목욕하는 벗고 있는 그 모습 하나에 무너지는 그 연약함. 왕의 권력도 그동안 쌓아온 경금도 그의 정욕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얼마나 자신이 죄에 취약한 존재를 절감합니다. 그는 자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울왕이 추격해 올 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맨발로 감람산을 넘어야 했을 때 죽음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예요. 그런데 그의 내면에는 두려움 많은 양과 같았단 말이죠. 제가 이 시리즈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말년에 다윗은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힘을, 국력을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의 규모를 가늠하기 위해서 힘을 과시하려 했던 어리석은 판단이에요. 이것 때문에 크게 책망받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그에게 목자의 지팡이가 없으면 쉽게, 너무 쉽게 엉뚱한 길로 가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압니다. 아,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강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누군가의 절대적인 돌봄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정말 내가 돌보았던 그 양과 같은 습성과 캐릭터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복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나의 목자입니다. 나의 목자라는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목자시다. 그것도 아니고요. 여호와는 우리 목사님의 목자시다. 그것도 아니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차원이 다릅니다. 1대1의 관계예요. 나의 전 존재를 그분께 맡긴다는 위탁의 선언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들이 섬겼던 신 가운데 하나가 엔리일이라고 있었어요. 엔리일. 폭풍, 바람, 농경을 주관한다고 믿었던 신이에요. 그도 나는 목자다라고 주관을 했고요. 애굽 사람들이 농경 다산 사후세계를 주관한다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의 이름이 오시리스예요. 오시리스. 애굽 사람들은 오시리스 신적 존재를 목자로, 그들의 목자로 섬겼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엔레일이나 오시리스 같은 우상신들 나의 목자가 아니다. 돈도 권력도 나의 목자가 아니다. 스스로 계신 분, 영원한 I am이신 그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이끌면 필연적으로 부족함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지혜의 한계, 내 건강의 한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믿는 통제력의 한계, 부딪힙니다. 그러나 전능자가 내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경영할 때 비로소 우리 입에서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양에 대해 연구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은 겁쟁이여서 다음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눕지를 못한대요. 그 네 가지가 배고프지 않아야 되고 해충이 괴롭히지 않아야 되고 양들 무리 간에 다툼이 없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없어야 양은 비로소 네 발을 이렇게 꺾고 눕는다고 그래요.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배를 깔고 앉는 거예요. 자, 맹수가 울거리는 광야에서 토끼 한 마리가 툭 튀어나와도 화들짝 놀라는 이 습성을 가지고 있는 양들. 어떻게 푸른 불밭에 누울 수 있을까?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목자가 현장에 나타나면, 바로 현장에 목자의 모습이 보이면 안심합니다. 상황이 변화세가 아니에요. 여전히 멀리서는 그들을 위협하는 야생동물이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도 목자가 있으면 누워요. 야생동물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변화세가 아닙니다. 목자가 그들 가까이 다가올 때, 지팡이를 든 목자가 보일 때 안심하고 풀밭에 눕습니다. 아, 주인이 왔다. 이제 됐다. 다윗의 인생에서 사울이라는 두려운 존재가 있었어요. 10년 동안. 압살롬이라는 다툼이 있었어요. 얼마나 신경 쓰였겠어요. 일인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바세바라는 유혹의 해충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혀서 이것 때문에 1년 이상 또 공고한 시간을 보냅니다. 눕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5, 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과장인 것 같아요.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잠잘 수 없는 그 행편에서 잠이 든 거예요.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이 배워야 되는 영 본질적인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정한 쉼은 호텔 침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통장의 잔고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영혼의 목자가 곁에 계심을 확신할 때 우리 영혼은 비로소 평안에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23편을 다 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6절로 뛰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수명은 70년이었어요. 70년 인생을 단 하나로 요약하자면 어떤 단어가 좋을까? 다윗을 규정하는 승리, 뭐 전쟁, 영광,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다윗에게 붙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다윗의 생애와 관련된 한 단어를 붙인다면 이게 동사인데 추격하다, pursue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추격하다. 다윗은 평생 쫓기는 자였어요. 추격당했습니다. 그의 청춘은 장인어른 사울의 질투어린 창날을 피해서 도망다닌 세월이었어요. 집요하게 그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추적했습니다. 정예 군사 3,000명을 풀어서 10년 넘는 세월 동안 다윗을 사냥감처럼 추격했습니다. 다윗은 적국 블레셋으로 망명해야 됐고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며 침을 흘려야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해오는 그 위험을 피했어요. 왕이 된 후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노년에는 어땠습니까?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칼을 들고 아버지를 추격합니다. 맨발로 감람산을 넘으면서 아버지는 나이든 이 아버지 다윗이 울어야 했던 그 비참한 도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 하고 아들이 집요하게 쫓아다녔던 그의 삶.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는 다윗은 인생을 결산하면서 아주 다른 차원의 전혀 다른 추격을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All the days of my life. 내 평생에 진짜로 나를 추격한 존재는 사울도 압살롬도 아니었다. 나를 죽이려 했던 그들보다 더 집요하게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고 나를 추격해온 진짜 존재가 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게 우리 성경 따르리니 이 말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강아지처럼 우리 뒤를 졸졸 따르는 그런 그림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따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라다프예요, 라다프.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실수한 겁니다. 라다프예요, 라다프. 여기 따르다로 번역된 라다프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거는 절대 낭만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나오면은, 주로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다 할 때에 이 단어를 써요. 전투가 끝났을 때 패잔병 막 도망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긴 편에서 그 패잔병들을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섬멸시켜버리는 그때 사용하는 공격적이고 강력한 군사 용어예요. 추격하다, 사냥하다 이런 뜻입니다. 라다프는. 창세기 31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외삼촌 라반이 도망친 야곱을 잡으려고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간 맹렬히 추격하죠.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라다프예요. 살기 등등한 추격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지금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마치 맹수처럼 사냥꾼처럼 내 인생을 집요하게 추격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없애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추격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다윗은 아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해왔다. 누가 나를 라다프한다면 그것은 나를 해치거나 죽이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 세대에 쓰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을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스토킹은 네거티브한 의미예요. 사울이 다윗을 라다프로 했고 바로의 군대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을 라다프로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뒤쫓아온 이 추격자는 목적이 다릅니다.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께로 이끌기 위해서 맹렬하게 달려오십니다. 무엇이 그를 추격하는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하심을 우리가 잘 아는 dove라고 그러는데, dove, dove, dove. 인자하심을 hesed라고 하죠, hesed. 그런데 저는 이 선하심이 하나님께 사용되었을 때,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표현할까? 근데 어떤 표현을 발견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최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상. 선함 자체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상, 최선, 도우브예요. 우리 눈에 고난처럼 보이는 일조차, 그때는 이 하나님의 최선이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선함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눈에 고난처럼 보이는 일조차, 실패처럼 보이는 사건조차 하나님의 도우 안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완성해 가시는 선한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다윗 시리즈 내내 배운 핵심 단어인데,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정황에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적용되는 그 사랑, 그걸 하세다라고 그랬어요. 설교 가운데 므비보셋에게 베풀었던 그 조건 없는 은혜, 감정에 따라서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끈질기고 지독한 사랑. 다윗의 생애를 이 라다프 추격의 관점에서 다시 재구성하면 한 장면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합니다. 충직한 신하를 전장에 내몰아서 죽게 만듭니다. 죄죠. 끔찍한 죄예요. 간음죄를 범했고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중간에 거짓말도 합니다. 1년 동안 침묵해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1년 동안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합니다. 죄악의 깊은 동굴 속에 숨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포기할까요? 너는 이제 끝이다.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데? 라고 포기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마음을 접고 돌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현장까지 헤세드로 추격해 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냈으라도 기어이 그를 찾아내셨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나단의 지적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에 질식해 죽어가는 다윗을 살려내기 위한, 다시 그를 왕의 자리로, 예배자의 자리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집요한 찾음, 추격이에요. 우리는 자주 도망치죠. 기도의 자리에서 도망치고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치고 때로는 죄 유혹에 따라서 쾌락의 자리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으로 찾아 숨어버립니다. 어떤 때는 주님을 잘 섬겨요. 주님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숨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빨리 멀리 도망쳐도 하나님의 라다프는 우리보다 빠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빠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조차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이미 우리를 초월하여서 우리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심을 저는 경험하고 성경적인 진술을 통해서 거듭 확인합니다. 다윗은 이 추격전의 결말을 6절 그 초두에 나오는 한 단어로 확정하는데 반드시라는 아크라는 단어입니다. 아크. 성경인지 이제는 읽을 수가 있겠죠. 아크, 아크.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한 뜻이에요. 예외 없이 이런 뜻입니다. 아크. 우리말 성경에는 문장 중간에 나와 있지만 반드시 따르리니 이렇게 중간에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아크. 반드시 뭐뭐뭐뭐 할 것이다. 이게 먼저 나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결단코 확실히 라는 뜻의 강조 부사입니다. 다윗이 인생 말년에 도달한 결론은 아마도가 아니었습니다. Maybe, perhaps, no. 그랬으면 좋겠다도 아닙니다. 내 인생에 우연은 없었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사울에게 쫓긴 것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운이 좋아서 왕된 것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아보니 내가 숨이 붙어있는 모든 순간 내가 목동으로 양똥을 치우고 있을 때에도 왕좌에 앉아서 명령을 내리고 호령할 때에도 모든 순간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며 범죄하던 그 비참한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때도 결단코 나를 포기하지 않고 쫓아오셨다. 추격하고 계셨다. 이제 나는 그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퍼즐, 고난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해프닝들, 사건들, 만남들, 퍼즐 조각들이 많아요. 억울한 일, 실패한 일, 부끄러운 일들. 그러나 아크, 반드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압니다. 이 모든 조각을 합쳐서 결국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추격이 어렴풋이 남아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수많은 갈림길에 서요.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 우리의 선택은 잘못된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연두어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어리석은 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의 길을 잃는 것 대단한 결단을 해서가 아닙니다. 오늘은 내가 길을 잃고야 말 테야. 아, 그런 결심을 하느냐는 없습니다. 그저 눈 앞에 있는 풀을 뜯다가 보니까 무리해서 이탈이 되는 거죠. 조금 더 맛있는 거, 어차피 더 맛있겠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가 아니면 독초들은 다 화려하거든요. 우긋불긋해요. 그래서 양이 그것을 따라가네요. 근데 정신을 차려보면은 맹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들어섰을 때 목자 되신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잘 가라. 네가 한 선택이니까 네가 책임져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운전자가 경로 이탈하면 어떻게 하죠? 스스로 기기가 자동적으로 꺼버려요? 그거 생각해봐요. 아니, 물어봤어요. 좀 집중해 주시겠습니까? 운전자가 경로를 이탈했어요. 그 내비게이션에서 세 번이나 이탈하네? 알았어. 꺼버려요? 자기자가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아니에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현 위치에서 목적지로 가는 새로운 길을 찾아내고 또 지시하는 거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시겠느냐 말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의 실수와 실패보다 더 작을까요? 우리를 추격해서 이 실패와 실수까지도 죄로 삼아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망가뜨린 삶의 조각들을 다시 주어서 주께서 맞추시고 우리가 더럽힌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씻기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은 메시아의 통치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끝맺습니다. 이사야 9장은 의미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하려는 열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하려는 열심보다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열심보다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더 크고 강력한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어린 양처럼 침묵하며 죽으신 그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집요하고 맹렬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추격하고 있음을, 그리고 이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력함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죽음보다 강한 이 사랑의 추격에 surrender, 항복하시라고, 기쁜 마음으로 항복하시라고 권면합니다. 사랑의 추격에, 이 놀라운 사랑의 추격에 잡히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 추격을 요리조리 피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잡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고 또 충만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생애를 돌아보는 16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얼룩졌던 다윗의 삶 가운데 끝내는 그를 내 마음의 합한 자라 인정하신 주님,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선하심을 인해서 경배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께서, 다윗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공격에 처했을 때마다, 공허함이 그를 지배할 때마다 불렀던 그 하나님, 우리 생애 가운데 자주 부르고 자주 그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